한국의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가 확정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이호령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놓고 군사적인 효용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여러 장소가 거론됐습니다만은 그중에 이 성주가 선정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성주의 이제 위치를 보면요. 우리가 그 PAC-2 미사일, 그 파트리어트 미사일은 갖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국지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방어라고 할 수 있어서 보다 이제 넓은 범위를 그 방어를 하는 거죠. 경북 성주 위치가 보면은 그 200km 안에 우리 계룡대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오산에 그 또 평택의 그 주한미군 기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전 지역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그 남한의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가 커버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북한의 그 위협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수도권을 위협하는 게 이제 장사정포랑 이제 방사포가 되는데요. 그 네. 위협으로부터 또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의 그 안전성, 위치의 그런 안전성 문제도 확보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드가 결국 한반도 남북권에 있는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미 그 장사정포와 그 방사포 의 위협이 어떻게 보면 탄도미사일의 위협보다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그 대응 체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패트리트 미사일 2나 패트리트 미사일 3로 그 위협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그 수도권에서 요격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미사일이 그 떨어지는 각도가 낮아진 지점에서 즉 하층 방어에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보면 PAC-2, PAC-3로 구성된 하층 방어 시스템에서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서 고도가 떨어지는 지점이 40km 이상이 되는 지점에서 요격을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그 수도권에 갖다 놓는 거라는 것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이 수도권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를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그 논란도 있는데요.
일단 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방어력, 한국의 재산권, 국민의 안전, 그다음 주한 미군 이런 걸 다 보호하는 시스템 하에서 이제 사드 방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지금 PAC-2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고요. PAC-3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또 하층 방어 시스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KAMD 시스템을 2020년대 중반까지를 완성 시점으로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상층 방어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하층 방어와 상층 방어를 동시에 구축을 하는 거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국지방어를 하고 있는데 국지방어의 사드미사일 시스템은 또 지역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국지방어, 지역방어를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어 체계를 다층적으로 구성함으로 인해서 안보력과 방어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측면 하에서 사드 체계가 도입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북한에서 남쪽을 겨냥한 공격 방식 주로 어떤 네네. 것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선 지역 전연지대 중심으로 이제 장사정포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이 스커드 B2 또 노동 미사일, 그다음에 무수단 미사일은 이제 다 그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배치된 그 미사일이 한 천여 개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거는 이런 그 탄도 미사일의 탄두로 핵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그 탄두로 탑재를 해서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 유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수도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이제 하층 방어와 또 상층 방어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어느 지점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고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우리의 또 방어력을 또 높일 수가 있는데,
네.
그 북한이 만약 그 탄두를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뭐 핵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탑재를 해서 쐈을 경우 상층 방어에서 우리가 그거를 요격을 하면은 그 피해가 그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핵의 방사능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게 공중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밑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층 방어 체계가 필요한 거죠.
네.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이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인데요. 이 사드 네.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과연 어느 정도나 해로운 건가요?
이미 그 한국의 많은 레이더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파트리엇 미사일 2도 제가 이미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요격하기 위해서 레이더가 필요한 거고요. 또 그것보다 더 센 이제 그 출력이 더 강한 레이더가 그린 파인 레이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들어오는 게 그 사드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그 레이더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레이더들이 이 출력도 높지만 그런 인체에 대한 안전의 문제도 같이 성능이 향상되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의 출입 통제를 보면은 그린파인 같은 경우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경우가 그 사드 배치의 그 레이더보다 통제 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의 레이더보다 오히려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미치는 그런 그 기능은 훨씬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레이더들은 탐지를 하기 위해서 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위쪽 부분을 탐지하기 위해서 레이더가 위를 향해서 쏘고 있지 아래를 향해서 레이더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레이더의 그런 출력이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레이더의 그러한 그 인체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군시설의 그 안에 또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그 지역에서 또 한참 안에 있는 100m 지점 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그러한 주민들이 이러한 그 사드 배치에 따른 레이더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은 한국의 이 사드 배치가 한반도 주변국들을 겨냥한 것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의 네.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은 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논리를 보면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논리와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이러한 사드 배치 논의의 반대에 적극 동참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문제를 뒤로 아래 수면 아래로 내리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북 그 제재 대북 제재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공조 문제, 국제사회 공조 문제 공조를 균열을 시키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 계기로 또 우리 한국 사회 내에 그 사드 배치 도입 문제를 놓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전술로 활용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구위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들에 대해서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연구위원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